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은 안보리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회의가 미국과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어제 백악관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무부 논평 등을 통해 북한의 SLBM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영내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시내에서 오늘 오전 군인을 실은 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국영방송은 이날 길가에 설치된 두 개의 폭탄이 해당 버스 근처에서 터지면서 14명이 더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폭발 당시 많은 사람이 회사로 출근하거나 등교 중이었고 폭발 현장에서 세 번째 폭탄이 발견돼 즉시 해체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시리아 수사당국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규탄하면서 폭발물 의심 물건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리아 국영방송에 따르면 지난 8월에는 군인을 실은 버스 내 가스통 폭발로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지원에 힘을 입어 현재 시리아 대부분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시리아에서 지난 2011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지금까지 3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국외 난민 500만 명을 포함해 인구의 절반이 주거지를 잃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재장악한 탈레반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파키스탄, 이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은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러시아가 주최하는 이날 회의가 탈레반 과도정부에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과도정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지도부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자국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자미르 카블로프 아프간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아프간 사태 해결에 돌파구가 될 만한 의제는 없다면서도 비공개 석상에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세 나라 고위급 대표들을 만나 아프간에 대한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에 공동의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어려움이 난민 사태를 촉발해 터키와 유럽 등 이웃 국가들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경고했습니다. IMF는 올해 아프간 경제가 최대 30%까지 수축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런 상황이 아프간인 수백만 명을 빈곤으로 몰아넣으면서 인도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아프간 이웃나라들이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아프간과 국경을 마주한 타지키스탄은 국제 지원금을 받지 않는 한 더 이상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외국의 자산과 비인도주의 부문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아프간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고갈된 상태입니다. IMF는 대규모 난민 유입이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압박을 야기하고 사회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100만 명의 난민이 더 발생할 경우 이들을 수용하려면 타지키스탄에 1억 달러, 이란에 3억 달러, 파키스탄에 5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은 지난주 아프간의 경제가 붕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중국은 지금 석탄과 종이가 부족합니다. 세계 판매량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만드는 공장도 핵심 부품이 없어서 생산과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도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야 하는 부품이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을 줄여야 했고요. 세계적인 재택근무 일상화로 컴퓨터와 전화기 수요가 많아졌지만 필수 부품이 없으니까 생산은 물론이고 수출길도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족한 석탄과 비싼 유가의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커피 농사를 망쳤습니다. 가뭄에 물도 말랐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LPG가 부족해서 숯과 장작이 등장을 했고요. 미국도 화장지, 생수 부족, 또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고요. 항구로 들어온 수입선의 컨테이너를 제때 내리지 못하는 이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설 정도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2년 가까이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19 팬데믹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홍수, 또 국가 간의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세계적인 부족 현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영국과 미국 등의 전문가 의견을 실어서 분석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진 시대여서 이런 부족 현상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걸까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인 각국 지도자들의 움직임에 더 주목하게 되고요. 서로 엮이고 묶여있는 국가 간의 관계, 분쟁 해결, 또 상생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구촌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인종차별 문제를 색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아프리카 전문 기자입니다. ABC 뉴스의 런던 특파원 모건민저 기자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21일 목요일 북한은 하늘은 쾌청한 가을의 맑은 날이지만 아침 저녁은 한겨울 분위기입니다. 기온이 다시 떨어집니다. 목요일 아침 3전의 최저기온이 아침 영하 9도입니다. 양강도와 장진, 자강도, 강원도, 양강 지역이 영하권에 있습니다. 평양 개성이 1도고요. 신의주 청진이 2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함흥 3도, 해주 4도, 강원도 원산이 5도, 장전이 7도입니다. 낮에는 삼전이 7도까지만 오르겠고요. 장진이 9도, 중강 13도, 청진이 14도입니다. 평양 개성 14도, 신의주 사리월 15도, 평안북도 구성과 강원도 원산이 16도로 최고 기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그리고 서해 구름 많이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한국은 동해상에 지금 동해상 그 풍랑특보를 내렸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일겠는데요. 북한 지역의 동쪽 바다도 1.5에서 4m로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서해는 0.5에서 1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유럽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와 폴란드가 사법부의 독립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단을 납치한 IT 범죄 조직의 몸값으로 1,700만 달러를 요구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WHO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간 보고서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9일 주간 역학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유럽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11일부터 17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약 276만 4천 명, 그리고 사망자는 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전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한 주 전과도 비슷합니다. 이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 한 주 전 조사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약 28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4만 6천 명이었는데요. 그나마 지난주에는 이 유럽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 겁니다.
유럽은 그러면 여전히 코로나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은 지금 3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와 대비해서 7% 늘었고요. 사망자는 4%가 늘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확진자는 약 136만 명, 사망자는 약 1만 8천 명에 달하는데요. WHO는 유럽 내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가장 큰 폭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든 곳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는 전주와 비교해서 18%나 확진자가 줄었고요. 사망자도 24%나 감소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도 지난주에 신규 확진자가 16%나 줄었는데요. 하지만 사망자는 7% 늘었습니다.
네, 이 서태평양 지역이라면 한국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WHO는 아프리카, 미주, 동지중해, 유럽,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이렇게 6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주간 역학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등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이 서태평양 지역에 포함시켜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곳 미주 지역은 어떤가요?
네, 미국에 있는 미주 지역도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는 14% 줄었고요. 사망자도 1%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고 WHO가 밝혔습니다.
예. 자, 짚어보지 않은 곳이 동지중해, 동남아시아 지역이 있네요.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WHO가 동지중해 지역으로 분류한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등 주로 중동권 국가들인데요. 지난주 이 지역 역시 확진자는 6%, 사망자는 8% 감소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부탄, 인도, 미얀마와 함께 이 북한도 포함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역시 전주 대비 확진자는 13%, 사망자는 19% 줄었습니다.
네, 뭐 크게 지역별, 대륙별 상황을 봤는데 국가별로 보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특별히 뭐 확진자나 사망자가 많이 나온 나라가 있습니까?
네, 러시아의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요. 지난주 러시아는 1일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역대 최고치를 거의 매일 갱신했고요. 현재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는 누적 사망자 수가 약 22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개발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러시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서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7월 중순에 일상 복귀를 선언하면서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가까이 쏟아지면서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보건수장은 마스크 착용 등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 등을 이유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브라질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정치권의 핵으로 등장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브라질 상원 국정조사위원회가 이 정부 차원의 코로나 부실 대응은 살인 행위라면서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살인죄로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보우소나르 대통령이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위험성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죠.
네, 맞습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독감 비슷한 거라고 치부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보건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브라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숨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 차원의 조사가 들어갔군요.
네, 브라질 상원 주도로 약 6개월 동안 50번 이상의 청문회가 열렸고요. 조사위원회가 이번에 1200쪽에 걸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 살인, 공중위생 위반 등 적어도 11개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연합 EU하고 폴란드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유럽연합 EU와 폴란드가 최근 사법부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입국기관인 유럽의회 전체 회의가 1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EU 지도부와 회원국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네, 폴란드가 왜 EU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폴란드의 우파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 그리고 모라비에츠키 총리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이 법관을 인선하는 위원회 위원을 하원이 지명하는 정책을 채택했는데요. 그러자 유럽연합의 사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사법재판소 ECJ가 폴란드의 이 정책이 EU법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네. 유럽사법재판소는 왜 이 폴란드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겁니까?
네, 여당 주도의 하원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곧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건데요. 그러자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에 ECJ의 결정과 폴란드 헌법 중에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가려달라고 제소했습니다.
네,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습니까?
네, 지난 7일에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EU의 조약이나 결정보다 폴란드 헌법이 상위 개념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EU는 이 폴란드가 유럽연합의 사법 질서에 도전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요. 이날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서 EU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폴란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네. 자, EU 지도부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볼까요?
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법은 개별 회원국 법보다 상위법이고 ECJ의 모든 결정은 개별국의 사법부에 효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런 공동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예, 자 유럽연합이 폴란드에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폴란드 헌재에 이 법적인 이유를 제기하거나 폴란드에 대한 유럽연합 지원자금을 보류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후의 수단으로는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리스본 조약 7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겠네요.
네, EU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거스르는 회원국에 대해서 이 표결권을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가장 강경한 대응책으로 간주됩니다.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은 하지만 EU는 폴란드와의 갈등이 완화되고 함께 미래를 건설하는 논의의 중심에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폴란드 총리의 반응을 볼까요?
네, 모라비에츠 총리는 연설 내내 EU의 비판이 불공정하고 EU의 재정적인 처벌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도 EU와의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국내에서는 폴란드 정부가 EU에서 탈퇴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른바 이 폴렉시트 반대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IT로 갑니다. IT에서 최근 그 미국 선교단이 갱단에 납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갱단이 몸값을 요구했다고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IT 당국을 인용해서 이 갱단이 몸값으로 1,7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이 갱단은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폭력 조직 무리를 말합니다.
네, 지금 모두 몇 명이 납치가 된 겁니까?
네, 17명입니다. 그러니까 갱단이 몸값으로 1인당 100만 달러를 요구한 겁니다. 납치된 선교단은 성인 남성 5명, 여성 7명, 그리고 아이들이 5명이라고 합니다.
납치된 사람들 가운데 아이들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AP통신은 아이들의 나이가 생후 8개월부터 3살, 6살, 13살, 그리고 15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선교단 17명 가운데 캐나다 국적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미국인들입니다.
네. 자, 이 납치된 사람들 어디를 가다가 어디에서 납치가 된 겁니까?
네, 이들이 한 보육원을 방문하고 이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납치됐습니다. 이들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기독교 구호단체 소속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선교단을 납치한 그 몸값을 요구한 갱단이 누군지는 확인됐습니까?
네, ITS는 포르토 프랑스 동쪽 지역인 칸케르에서 활동하는 400마조라는 갱단인데요. 이 사람들을 납치해서 차를 뺏고 몸값을 요구하는 게 이들의 주 활동이라고 합니다.
네, IT가 치안이 참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갱단이 많은가 봅니다.
네, 영국 BBC 방송은 IT의 갱단이 160개가 넘고요. 조직원은 3천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IT의 갱단들이 몸값을 노리고 사람들을 납치하는 일도 자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BBC 방송은 IT가 이 전 세계에서 납치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민권단체에 따르면 특히 올해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올 3분기까지 600건 이상의 납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약 230건이었습니다. 현지 가톨릭 교회 측은 갱단이 외국인이나 내국인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납치한다면서 상황이 지옥으로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정도 상황이면 미국 정부도 나서죠. 대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백악관은 국무부와 연방수사부 FBI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IT 당국을 돕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IT에서 치안 불안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IT가 치안뿐 아니라 지금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맞습니다. 원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데다가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나고요. 정치도 불안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난 7월에는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현재 IT는 대통령과 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이미 연방대법원이 코로나 백신 의무화 조처에 반발하며 메인주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어서 올해 미국 주요 기업 신규 임원 가운데 흑인과 여성의 비중이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코로나 백신 의무화 조처와 관련한 결정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 동부 메인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며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제기한 긴급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19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인주의 백신 의무화 조처가 계속 유지되는데요. 주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여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은 긴급 상고를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긴 했는데요. 메인주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오는 29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 사안이 어떻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까?
예, 메인주에서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보건 종사자 2,000명을 대리하는 보수단체 리버티 카운슬이 주정부의 보건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민주당 소속인 제임릿 닐스 주지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보건 종사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요?
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고들은 밀스 주지사가 보건 종사자와 요양근무시설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종교적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에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앞서 하급법원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나왔습니까?
예,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백신 의무 접종 반대자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정기적인 백신 검사만으로 델타 변이의 확산이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주정부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메인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연방항소법원의 긴급 상고가 빗발쳤고요. 연방대법원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메인주의 백신 의무화 관련 소송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서요?
예, 보스턴 소재 제1연방항소법원은 긴급항소에 관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면서 추가적인 논쟁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인주의 백신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백신 의무화가 29일에 시행이 된다면 이제 열흘도 남지가 않았거든요. 뭐 보건 종사자, 의료 분야 종사자들 만약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메인주 보건 종사자들은 90%가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뭐 이렇듯 대부분은 백신 접종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미 퇴사를 선택한 의료계 종사자도 뭐 수십 명에 달합니다. 이 메인주 루이스톤의 센트럴 메인 의료센터는 이미 심각한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입원 등록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백신 의무화와 관련된 결정을 내린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달 초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이 제기한 긴급상고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에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몇 명이 시 당국의 공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막아달라고 제출한 긴급청원을 기각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8월에는 인디애나 대학교 일부 학생이 학교의 백신 의무화 시행을 막아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청원을 했지만 당시 에이미 코니베러 대법관 역시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백신 의무화의 어떤 합법성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나온 결정을 쭉 보면요. 법원은 백신 의무화 조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메인주 정부를 상대로 한 상고에서도 주정부의 결정을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지역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둘러싼 각종 법정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뉴욕타임스 신문은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백신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관련 소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백신 의무 접종 기한도 지금 다가오고 있죠?
예, 앞서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직원들과 계약직 직원 그리고 군인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요. 자,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쳐야 하는 시한이 11월 22일입니다.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은 건데요. 따라서 이 정부 기관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한 내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정부 직원이 기한 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 페이스북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페이스북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총 1,4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가운데 475만 달러는 벌금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950만 달러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위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니, 어떤 상황이길래 페이스북이 이렇게 많은 벌금을 물게 된 겁니까?
예,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임시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해 미국인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노동자에는 뭐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난민 또는 망명자들 그리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도 포함된다는 설명인데요. 예,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최소한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600개 이상의 일자리에 대해 미국인 직원의 채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법무부가 이 페이스북과 합의를 보게 된 계기도 있을 텐데요.
예,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가 페이스북이 미국인 고용을 차별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전문직 취업비자, H1B 등 특정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만들고 또 이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럼 법무부는 이 페이스북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본 겁니까?
아닙니다. 벌금 외에 페이스북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별 금지 교육을 해야 하고요. 기술 전문직 채용을 위해 더 광범위한 구인에 나서는 한편 연방노동부의 지속적인 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리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이라도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차가 없네요.
맞습니다. 이 법무부의 크리스틴 크와크 차관보는 페이스북은 법 위에 있지 않고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한 인권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금은 법무부 내 시민권익부 35년 역사상 관련 사안으로 회수된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자, 페이스북 측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예, 페이스북은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영구 노동 인증 절차에 있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믿고 있다며 이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고 또 노동인증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노동인증 프로그램이란 외국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근무하는 걸 승인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자국의 노동자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이 외국 근로자의 고용이 자국 노동자의 임금과 작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인정해 합니다.
네. 페이스북이 이번 소송에는 합의를 봤지만 정부와 또 다른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페이스북은 현재 반독점 소송을 정부와 진행 중인데요. 또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이 법적 규제 움직임도 미 연방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또 최근 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해하단 보고서를 알고도 이를 은폐해왔다는 내부 고글자의 폭로가 나오는 등 현재 회사 안팎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볼까요? 500대 기업의 임원 가운데 흑인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업 경영진 리서치 업체인 스펜서 스튜어트는 매년 S&P 500 상장 기업의 임원진의 그 성별과 인종 등 다양성 수치를 조사해서 이사회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대업체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0개 기업이 올해 새로 선임한 사회 이사는 45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72%가 여성 또는 소수인종 출신의 남성으로 이는 지난해 집계된 수치인 5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여성을 제외한 소수인종 출신 남성 비율만 보면 29%입니다.
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소수인종 출신 남성 임원 부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소수인종 출신 남성 신규 사회이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33%를 기록한 흑인 남성입니다. 지난해 집계된 11%에 비해 뭐 3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자, 지난 2008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라틴계와 아시아인 남성 비율인 7%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네, 이 새로 선임한 신규 사회이사 말고요. 전체 이사 가운데 이 흑인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네, 해당 부분에서도 역시 흑인 남성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S&P 500 상장 전체 기업 가운데 11%가 흑인 남성입니다. 스펜서 스튜어트는 이번에 나타난 전체 임원 가운데 흑인 남성 비중은 전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13%에 근접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올해 특히 이렇게 흑인 남성 임원들이 증가하는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번 조사를 이끈 이 줄리 다움 씨는 매우 의도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에 전개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이후 기업들의 흑인 임원 임명이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성 임원 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번 발표에서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성 임원 비중인데요. 이번 발표에 따르면 S&P 500 기업 전체 이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용은 30%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거죠?
예, 지난해 28%보다 2%포인트 늘어난 수치고요. 10년 전인 16%에 비해선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스펜서 튜어트는 올해 집계된 여성 이사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S&P 500 기업 이사회 가운데 여성 이사의 진출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500대 기업 이사회의 평균 인원은 10.8명인데요. 이 가운데 96%는 여성 이사가 2명 이상이고요. 여성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는 72%입니다. 다만 사회 이사 의장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에 사는 흑인,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인종 불평등에 관해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 정의를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의 근본을 파헤치기 위해 색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아프리카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ABC 소속으로 영국 런던 지국에 나가 있는 몰겐 윈저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Sure. So my name is Morgan Windsor. I'm a London-based journalist currently working for ABC News.
네, 제 이름은 모건 윈저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 중인 미국 언론인이고요. ABC 방송 소속 아프리카 전문 기자입니다. 런던에 나온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ABC로 옮기기 전에는 뉴스 전문 CNN 방송에서 일했습니다.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릭 쇼빈 전 경관이 최근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건 직후부터 윈저 기자의 보도는 색다른 접근으로 눈길을 끌었어요. 이 일에 관한 아프리카인들의 반응과 여론을 꾸준히 전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쓴 계기는 뭔가요?
I think one would be death of George Floyd in Minneapolis and the sort of re-energized debate around racism and inequality and how that has reverberated and had its own impact in Africa and African countries.
미국 흑인들의 뿌리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요. 아프리카인들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사회적 대우를 받는지 그 모든 것을 매우 궁금해합니다. 미국에선 이런 사실을 잘 모르죠. 작년 5월에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역시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미국 내 한인들의 생활에 관심을 두는 것과 같은 이치겠네요.
And also looked at how apartheid and Jim Crow laws are really cut from the same cloth.
맞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인들은 더해요. 미국 내 흑인들과 특별히 가까운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미국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양쪽이 비슷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미국 남부 지역에서 흑인과 백인들을 분리한 정책인 짐 크로법에 비견할 만한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의 삶을 파헤쳐 보면 미국 내 흑인들의 정서와 신앙, 사회적 욕구 같은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내 인종 문제를 미국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밖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ABC에서 아프리카 전문 기자로 지역 보도를 전담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You know, I've always been really interested in Africa. In school, I actually studied classical studies, and I later picked up a journalism minor. But one of the things I was really interested in was Egyptology.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도 아프리카에 관한 것만 모았어요. 야생동물과 야외 활동용 자동차 지프 같은 것들 말이죠. 크면서 책도 주로 아프리카에 관한 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대학교에 다닐 때 전공이 고고학이었어요. 가장 재미있게 배운 과목은 아프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을 집대성한 이집트학이었고요. 부전공은 언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전문 기자가 돼 있는 제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프리카에 관해 전담해서 기사를 쓸 만큼 이야깃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So much about it and just how diverse of a continent it really is and
그럼요. 무궁무진합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아프리카 전체를 뭉뚱그려 말하기 쉬운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 다양성이 매우 큽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끝과 서쪽 끝, 또 남쪽 끝과 서쪽 끝이 아주 달라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 자연 환경까지 각양각색입니다. 미국인들이 흔히 상상하는 초원과 희귀동물, 그리고 저 멀리 기우는 석양, 이런 통념이 아프리카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틀을 깨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에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만큼 유구하고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우리가 아직 캐내지 못한 것뿐이에요. 미래의 인류가 개척할 마지막 대륙도 아프리카라고들 말하잖아요.
기존 언론 보도는 아프리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At least with American media, there wasn't a lot of coverage of Africa. And it wasn't a very diverse coverage. It was a lot of the same things that you would read about, you know, war, conflict, famine, that type of thing.
맞습니다. 미국과 서방 언론이 아프리카에 관해 다루는 이야기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학 때부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기사가 아주 가끔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비슷비슷한 것들 뿐이거든요. 전쟁과 갈등, 가난과 기근, 아니면 쿠데타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깊이 들어가서 취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앞장서서 인류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아프리카 대륙을 취재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심정이에요.
그동안 언론 경력에서 가장 좋았던 일과 가장 나빴던 일은 뭔가요?
Well, I mean, I like to think that my best moment has yet to come. I hope at least.
가장 좋았던 일은 아직 없다고 여기고 싶어요. 더 좋은 미래가 제 앞에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도 답변을 드리자면 영국에 온 게 지금까지 경력에서 가장 좋았던 일이에요. ABC 런던 지국에는 내노라 하는 취재진과 방송 제작 인력이 파견돼 있거든요. 제가 아프리카를 취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장 나빴던 일은요?
I mean, you know, journalism is a tough industry. It's more, I guess, my most embarrassing moment. And it was for Anderson Cooper.
언론계는 매우 견뎌내기 힘든 곳이에요. 지금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해지고 등줄기 식은땀이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CNN에서 일할 때 벌어진 사건인데 앤더슨 쿠퍼 기자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앤더슨 쿠퍼 기자는 자기 이름을 내건 뉴스를 진행하는 유명 앵커잖아요.
I can't remember where, but he was covering a big story. I think it was weather related. And because he was in a different country, there was a delay in the teleprompter.
맞아요. 앤더슨 기자가 아마 동남아시아였나 하여튼 다른 나라에 가서 큰 재난 현장을 보도하는 생방송이었어요. 제가 텔레프롬프터 자막 생성기 조작을 맡았거든요. 뉴스가 시작된 직후 앤더슨 기자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나가야 할 원고와 텔레프롬프터에 뜬 말이 안 맞았습니다. 좀 늦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뒤쪽 부분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앤더슨 기자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화면이 먼저 들어오고 음성이 들어오는 데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제가 그걸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크게 망쳤는데 어떻게 수습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앤더슨 기자가 즉흥적으로 공백을 잘 메워준 게 다행이었습니다.
와, 생방송에서 그런 실수라니 정말 아찔하네요.
Yeah. It was pretty awful. I think I probably cried in the bathroom that day.
네, 그날 뉴스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텔레프롬프터 관련 업무에서 한동안 배제됐어요. 그래서 관련 분야를 깊이 공부했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잘 다룬다고 자부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journalism is truly a service to the world and it's something that needs to be supported.
언론은 세계를 향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신문사 등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거기 속한 언론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봉사에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가 언론인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양성평등도 같습니다. 지원이 필요해요. 사회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대원칙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세계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몰겐 윈저 아프리카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the present unreal conditional to talk about what you would do in an unreal or imaginary situation.
비현실적 조건절을 이용해 비현실적이거나 상상의 상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If A happened, B would happen.
A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B라는 상황이 생긴다.
For example, If I were you, I would take the job.
예를 들면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그 직장을 선택할 텐데.
The key word is would. It makes the conditional unreal.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would입니다. would가 상황을 비현실적으로 만듭니다.
Would can only be used in the result clause of the sentence.
would는 결과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were a tree, what kind of tree would you be?
당신이 나무라면 어떤 종류의 나무이고 싶어요?
If I were a tree, I would be a willow tree.
내가 나무라면 나는 버드나무가 될 겁니다.
If I were a tree, I would be an oak tree.
내가 나무라면 참나무가 될 겁니다.
If I were a tree, I would be a bamboo tree.
내가 나무라면 대나무가 될 겁니다. If you were 또는 if I were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f you were a tree, what kind of tree would you be? If I were a tree, I would be a willow tree. If you could make yourself a tree, what kind of tree would you like to become? If I could make myself a tree, I want to be a willow tree.
If I were a tree, 내가 나무였다면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나무라고 상상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현실성이 없는 가정을 하는 문장을 만들 때는 일부러 과거 시제 were, W-E-R-E, were를 씀으로써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제가 과거로 표현됐지만 말하는 시점은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다른 주제로 말해볼까요?
I were an animal, I would be a panda.
내가 동물이라면 판다가 될 겁니다.
And if I were an animal, I would be a lion.
내가 동물이라면 사자가 될 겁니다.
To form a present unreal conditional, use a simple past verb in the if clause.
현재 비현실 조건문을 만들려면 단순 과거 동사를 if절에 사용하면 됩니다.
In the result clause, use would followed by a simple present verb.
결과절에 단순 현재 동사를 would 다음에 쓰면 됩니다.
Use the verb were for all nouns in the if clause of the sentence.
이 표절에 동사 were를 명사와 같이 씁니다.
If she were an animal, she would be a cat.
만약 그녀가 동물이라면 그녀는 고양이일 텐데.
In informal speech, people might say, if she was an animal, she would be a cat. But you should avoid this in formal writing.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은 If she was an animal, she would be a ca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격식을 차린 문서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If she were an animal, she would be a ca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